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오르트 호프만스키 ICC 소장은 이날 특별 담화를 통해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심 재판부는 이날 성명에서 관련 범죄가 최소한 우크라이나 침공일인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수백 명이 고아원과 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출발한 ICC는 집단 학살과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국제재판소입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ICC가 공식적으로 최고위급 인사를 전범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중국이 내놓은 휴전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담에서 휴전 요구가 나올지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휴전이 말이 좋지 실제로는 러시아의 이익을 인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푸틴의 외교 정책 고문인 유리 우샤코프는 크렘린궁 보좌관은 오는 20일에서 22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샤코프 고문은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 대한 양측의 평가를 교환할 것이며 이후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휴전이 러시아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공격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휴전은 우크라이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란 칸전 파키스탄 총리가 18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앞서 파키스탄 수사당국은 여러 차례 칸전 총리를 소환했지만 칸전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칸전 총리는 이달 초에도 법원의 출포영장을 거부하며 집 앞에 나가기를 거부했으나 17일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에 칸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소한 이후 법정에 출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칸전 총리는 재임 시절 받은 선물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칸전 총리는 야당 정치인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칸전 총리의 출두를 앞두고 수도 이슬라마바드 법원 건물 안팎에는 수천 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아라비아해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마무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해군 훈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완료됐습니다. 시 주석은 20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2019년과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지난해 1월에는 인도양에서 같은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당국은 부패와 공공절도 혐의로 감사원장과 재무부 소속 직원 17명을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허위 활동으로 2,500만 달러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티모시 무노 짐바브웨 반부패위원회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체포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노 대변인은 진행 중인 조사의 일환으로 사건에 연루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보유한 여러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재정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올해는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WHO는 2023년 중으로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하며 바이러스 대유행 단계가 끝나는 데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절 독감에 대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폴과 노먼. 둘은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낚시를 하러 가는데요. 노먼은 동생 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동생은 자기의 방법을 그림자 던지기라고 불렀다. 줄을 수면에 길게 들이우는 무지개송화 유인법이었다. 그동안 동생은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알았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 미국에서 개봉한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영어로는 A River Runs Through It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는데요. 장로교 목사 가정의 두 아들이 미국 몬태나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낚시를 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삶에 관한 성찰을 담아낸 영화인데요. 크레이그 셰퍼, 브래드 피트, 톰 스커릿, 브렌다 블레신, 에밀리 로이드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세기) 초 미국 북서부 몬태나주의 한 시골 마을. 이곳의 교회 목사인 존 맥클레인은 교회와 집안에서 원칙을 중시하고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아버지이자 목회자입니다. 가정은 화목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절제도 필요했죠. 그렇다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낚시를 즐기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플라이피싱을 가르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플라이피싱은 플라이라고 부르는 곤충 모양의 인조미끼를 이용한 낚시를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노먼과 폴. 노먼은 아버지를 닮아 모범적이고 사려 깊은 청년으로, 그리고 폴은 활달하고 거침없는 매력으로 어디를 가든 눈에 띄었죠. 금주법과 인종차별이 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폴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공공연히 술을 마시거나 인디언 출신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고, 낚시도 아버지의 방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의 플라이 낚시를 해냅니다. 여러 면에서 개성이 두드러지는 동생 폴이 형 노먼은 부러우면서도 불안하기만 한데요. 형 노먼은 사랑하는 여인과 미래를 약속하고, 세 부자가 오랜만에 낚시를 함께하며 대열을 낚는 등 행복이 정점에 달하던 순간 불행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마크 이샴의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전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노먼 맥클레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1976년에 출판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노먼이 홀로 낚시를 하며 지난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영화가 전개되는데요. 그런데 내레이션, 그러니까 해설은 레드포드 감독이 직접 맡았습니다. 베스트셀러인 흐르는 강물처럼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도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1977년 출판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퓰리처상 후보로 올랐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 동부의 여러 출판사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하고 결국에는 작가가 몸담았던 시카고 대학 출판부에서 펴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출간 직후 단번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그때 이후 꾸준한 명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문학의 걸작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Down the Alley, 골목을 따라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는 브래드 피트, 크레이그 셰퍼가 주인공 형제로, 톰 스커리시 아버지 역을 맡았고요. 어린 노먼 역으로 조셉 고든 레빗이 출연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은 1935년 미국에서 태어나 1962년 영화 월 헌트로 데뷔했는데요.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열리는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위한 국제영화제, 썬댄스 영화제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1969년 출연한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요. 1973년 작품 스팅으로 오스카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80년 감독 데뷔작인 보통 사람들로 오스카 감독상과 골든글로브 감독상을 받았고요. 2002년에는 오스카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자유분방한 동생 폴 역할의 브래드 피트는 1963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1989년 영화 폭력교실로 데뷔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91년 작품이죠. 델마와 루이스로 주목을 끌었는데요. 모든 여성의 판타지 속의 연인이 된 브래드 피트는 이후 흐르는 강물처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가을의 전설 등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은 브래드 피트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의 연기로도 꽤 좋은 평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오션스 11 시리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트로이, 파이트클럽 7 등이 있습니다. 2013년 브래드 피트가 출연하고 제작에 참여한 영화 노예 12년이 2014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요. 2020년에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로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침착한 형 노먼 역할의 크레이그 셰퍼 역시 미국 배우입니다. 그는 배우로 성공하기 전에 뉴욕 전철역에서 신문을 팔고 대리석 계단 아래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1983년 텔레비전 연속극 더 햄튼스에서 이안 헤이든 역할로 잠깐 나왔고요. 이후 1993년 트레비의 실종, 1994년 슬립 위드 미 등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2003년부터 TV 시리즈 원 트리 힐에서 키스 스콧 역할을 오래 맡기도 했죠. 음악 듣고 옵니다. A Summer of Lumber and Fishing, 럼버와 낚시의 여름, 이어서 Three Fishermen, 세 명의 어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미국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몬태나주는 북서부에 있는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키 산맥이 지나가는 주의 하나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면적 면에서 네 번째로 큰 주인데요. 몬태나는 산이라는 뜻으로 몬태나주에는 산도 많고 강도 많습니다. 주 어딜 가나 영화 속 장면처럼 수려한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몬태나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지내기 좋다고 합니다. 건조한 지역이어서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하고요.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몬태나주는 금, 구리 같은 광물이나 보석이 많아서 Gem State, 보석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늘이 푸르고 맑으면서 사람은 적고 건물은 없기 때문에 큰 하늘주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하죠. 또 사람이 귀하다 보니 미국에서 가장 친절한 주로 꼽혔고요. 사람이 적은 대신 곰, 들소, 사슴 같은 야생동물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곰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A Four Count Rhythm, 네 박자 리듬. 이어서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2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66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영화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자연의 영상미로 199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 음악상 등 여러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촬영상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을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대충 보다가 나중에 몰입해서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마지막에 동생의 낚시와 아버지의 설교, 주인공이 다시 낚시하는 모습은 정말 가슴 한 구석을 먹먹하게 만든다. 말 그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영화다. 브래드 피트는 정말 잘 어울리는 배역을 맡아서 인상적이었다. 영화 한편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명작이 주는 감동이 있다. 몬테나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생애 사랑했던 추억의 나날들을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로 녹아들게 하는 영화다. 감동이 밀려오는 소리 없이 강한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작가 노먼 맥클레인이 몬테나에서 자란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훌륭한 영화 촬영 기법과 진지하고도 마음을 다한 연기가 합쳐진 감동이 넘치는 드라마다라고 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는 낚시 영화인 만큼 관객을 흐르는 강물로 빨려들게 만든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제시 앤 노먼, 제시와 노먼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객들은 이 영화가 낚시를 통해 삶의 철학과 자신만의 리듬을 배우고 즐기면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낚시를 하며 대화하는 훈훈한 장면들이 정겹다고 말하는데요. 아버지는 어린 노먼과 폴에게 플라이 낚시를 예술의 형태로 가르쳐 주십니다. 기억해라, 낚시란 말이야 10시 방향과 오후 2시 방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4박자 리듬이야.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박에 빠진 폴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아버지인 맥클레인 목사는 영화가 끝날 무렵 예배 도중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번엔 흐르는 강물처럼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는 어린 시절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노먼에게 글쓰기를 시키죠. 글의 내용을 줄였지만 거기서 다시 반으로 줄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또 줄이고 난 뒤 결국 해내고 나서 됐다 하는 합격을 받는데요. 글을 쓰던 종이를 휴지통에 집어던지고 낚싯대를 들고 동생 폴과 함께 강가로 뛰어가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늘 아버지와 노먼, 폴이 낚시를 하는 강에서 어느 날 형 노먼은 자유자재로 낚시하는 폴을 발견하는데요.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 폴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플라이 낚시를 하는 모습, 많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영화 장면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In the Half-Light of the Canyon. 협곡의 어스름 속에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인생은 예술품이 아니고 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명대사를 가득 남긴 평화로워 보이지만 아픔과 사랑이 공존했던 한 가족의 흐르는 강물 같은 삶을 담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Haunted by Waters, 물에 사로잡히다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요, 이 3월을 자궁 내막증 인식의 달로 정하고 이 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자궁 내막증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장애인법 제정에 기틀을 세운 미국인 여성 주디스 휴만 씨를 아십니까? 수아마비를 알았던 주디스 휴만 씨가 평생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으로서 미국의 장애인들을 대변하다가 지난 4일 타게 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수아마비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미 질병예방센터가 이달을요, 자궁내막증 인식의 달로 정했는데요. 미국 여성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 보건후생부에 따르면은 이 자궁내막증이 15살에서 44살 사이에 미국 여성 11%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입니다. 650만 명 이상의 미국인 여성이 이 병을 앓고 있고요. 특히 30대와 40대 여성에게 아주 흔합니다. 이렇게 발병하면 임신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증상 관리하면 또 임신 가능성 높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병인가요? 또 왜 걸리게 될까요?
네. 자, 자궁내막증이라는 것은요. 자궁 안에 있어야 하는 자궁내막의 조직이 자궁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궁내막, 그러니까 자궁과 아주 유사한 조직이 자궁 밖에서 자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자궁내막의 조직이라는 게 원래는 자궁 안에 있으면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두꺼워졌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런 현상을 바로 여성들의 월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궁 밖에 다른 곳에 있는 자궁내막 조직도 이 월경 주기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주기적으로 출혈이 생기고 염증도 있고 유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에요. 미 언론 매체가 이 병에 걸렸던 유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악어 사냥꾼이라고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호주의 환경보호운동가 스티브 어원 씨의 딸 빈디 어원 씨 얘기인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와 더 힐 등 미국 언론 매체는 지난 8일에 그러니까 이 세계 여성의 날에 빈디 어원 씨가 자신의 인터넷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자궁내막증하고 10년간 싸웠다라는 얘기를 사진과 함께 공유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 빈디 어윈 씨라면은 오래전에 그 아빠 스티브 어윈 씨랑 함께 TV에 출연을 해서 유명세를 탔었죠.
네,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금발머리 호주 소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시간이 흘러서 벌써 24살이라는 아주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을 했고요. 환경보호운동가 남성과 결혼해서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빈디 어원 씨 역시 아버지 영향으로 환경보호운동가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006년에 스티브 어원 씨가 가오리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후에 딸인 어원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빈디 어원 씨가 올린 트위터 사진을 보면요. 병원 침대에 이 자궁내막증을 제거하고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좀 편안하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투병 생활하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요?
네. 어윈 씨는 10년 동안 극복할 수 없는 피로와 고통, 메스꺼움으로 고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적었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짐작하겠습니다. 자, 어윈 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통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찾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여러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를 만났다고 했는데요. 의사들이 37개의 병변을 발견했으며 그중에 일부는 매우 깊고 제거하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회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윈 씨의 트위터에 이 소식을 올린 후에 며칠 만에 20만 개 이상의 좋아요 또 2천 개 정도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아유, 하루만 피곤해도 무기력해지는데 10년이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짐작이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자궁 내막증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자궁내막증은요, 월경하는 가임기 모든 여성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발병 원인은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게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되는데요. 생리 역류, 유전, 면역체계 이상, 에스트로겐 수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리가 원인인 경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생리혈의 대부분은 쥐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 일부는 또 자궁 안쪽, 자궁강과 연결된 관을 통해서 거꾸로 흘러서 복강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자궁 내막증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원인인데요. 이 조직 중에 일부가 나팔관을 통해서 골반과 같은 신체 다른 부위로 흘러갑니다. 이럴 때 자궁내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답니다. 다른 요인은 말 그대로 가족력이 있다면 또 유전자로 유전이 되는 경우고요. 면역체계는 말 그대로 면역체계가 약한 여성, 또 에스트로겐 호르몬 자체가 이 질병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또 제왕절개를 했거나 자궁절제술 같은 복부 수술을 한 경우에 실수로 자궁내막 조직을 건드려서 복부 흉터에서 자궁내막 조직이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궁내막증이 걸리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증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골반 안쪽의 통증입니다. 환자들은 주로 월경통 등을 호소하는데요. 월경 기간에만 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간에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나 장 주위에 자궁내막증이 생기면요. 장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방광이나 요관을 침범하면은 조변을 보기 어렵거나 또 소변을 너무 자주 보게 되기도 합니다. 자궁내막증은 난소, 난광, 그리고 복강에 영향을 주면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빈디 어윈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병 진단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인데 이 병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예. 이 진단을 위해서 의사는 환자의 월경 주기와 관련된 증상에 관해서 자세히 확인을 먼저 합니다. 의사는 골반 검사를 통해서 자궁 뒤에 큰 물혹이나 흉터가 있는지 느끼게 되는데요. 자궁 내막증의 그 작은 부위 정도는 느끼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네.
내진을 해서 외부 승식기나 그 자궁의 위치,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초음파나 MRA 등의 영상 검사도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초음파로 찾지 못했다면은 호르몬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 호르몬 약으로 증상이 나아진다면 자궁 내막증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도 있습니다. 그 CA125 종양 표지자 수치를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이 수치는 난소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압 등에 걸렸을 때 수치가 올라갑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강경을 통해서 복강안을 직접 확인하면서 이 자궁 내막으로 보이는 조직이나 유착이 있는지 아니면 자궁 내막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직을 떼어서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환자는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이라서 그 자궁 내막증을 치료할 때 앞으로 임신을 원하는지를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여성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 약제라든지 경구 피임약,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고요. 수술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위의 조직을 절제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하고 더는 임신을 원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다른 부인과 질환이 동반된 상태라면은 자궁과 난소를 제거하는 그런 근치적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방법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궁 내막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신체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를 낮추면 발병 가능성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은 생리 주기 동안에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저용량의 에스트로겐이 포함된 알약을 먹는다든지 그 피부에 붙이는 패치를 쓸 수 있고요. 고리와 같은 그 호르몬 피임 방법에 관해서 의사와 상담할 것을 보건후생부가 권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지방을 낮게 유지하면서 에스트로겐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과음 피하셔야 합니다. 탄산음료, 녹차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면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니까요. 또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장애인 인권의 어머니로 불리는 여성 주디스 휴먼 씨가 지난 4일 별세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앓았던 소아마비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주디스 휴먼 씨의 가족이 휴먼 씨가 지난 4일 워싱턴 DC에서 75살의 나이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은 휴먼 씨가 수십 년간의 활동을 통해 미국 장애인법을 포함해 국가 장애인 권리 법안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장애인과 인권 또 아동 권리 등을 옹호하는 여러 단체의 중직으로 활동했다고 하던데요. 미국의 성인 4명 중에 1명꼴로 미약하거나 중증인 장애를 갖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 휴먼 씨가 앓았다는 소아마비, 한때 미국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였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로 폴리오라고 하는데요. 소아마비, 그러니까 소아마비라는 게 장내 바이러스의 일종인 폴리오 바이러스로 인한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이 질병은요. 팔, 다리 또는 사지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힘이 약해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194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발생 빈도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매년 평균 3만 5천 명 이상이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이 출시되기 전인 1950년대 초 소아마비 발병으로 인해서 매년 1만 5천 건 이상의 마비 사례가 있었습니다. 휴먼 씨가 태어났을 때는 이 백신이 출시되기 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백신, 특히 1955년에 삼각 이활성 폴리오 바이러스 백신과 63년에 삼각 경구용 폴리오 바이러스 백신이 도입된 후에 소아마비 발병 건수가 1960년대에는 100건 미만으로 또 1970년대에는 10건 미만으로 아주 빨리 감소를 했습니다.
네.
소아마비 백신이 있어서요. 그 야생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30년 이상 동안 박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 이후에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로 인한 소아마비 사례는 미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야생 바이러스는 그 소아마비에 걸린 여행자에 의해서 국내로 유입됐고요. 1993년에 마지막 보고가 나왔다가 지난해 7월에 뉴욕주 로그랜드 카운티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던 한 사람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노출됐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이 하수를 통해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CDC는 해당 카운티의 소아마비 백신 접종률이 37%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하는 9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발생한 건데요. 이 소아마비가 어떻게 전염되나요?
네. 그 사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당 지역에서 9년 만에 첫 번째 소아마비 발병이었습니다. 이 폴리오 바이러스는 보통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염된 사람의 손이나 어떤 물건을 매체로 배변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또 타액, 호흡기 비말, 침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은 어떤가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일단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는 있습니다.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4명 중에 1명은 인후통, 열, 피로감, 메스꺼움, 복통 등 뭐 독감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약 100명 중에 4명은 수막염을 앓습니다. 수막염은 뇌 수막과 척수액이 감염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인데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약 200명 중에 1명이 마비 증세를 겪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죠. 네, 이번 주 여행시는 CDC가 지정한 자궁내막증 인식의 달을 맞아서 자궁내막증에 대해 알아봤고요. 또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최근 사망한 장애인 인권운동가와 함께 미국의 소아마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멋지고 맛지고 시간 건강 관련 정보로 채워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오는 3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94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휴전 요구가 나오면 우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 휴전이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장에서 러시아의 이득을 비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앞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군 외교 담당 보좌관은 오늘 20일에서 22일 러시아를 방문하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샤코프 부좌관은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와 관련해 현재 상황에 대한 양측의 평가를 교환할 것이라며 이후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휴전이 러시아에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공격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휴전은 우크라이나 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으며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 ICC 소장은 이날 특별 담화를 통해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실을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심재판부는 이날 성명에서 관련 범죄가 최소한 우크라이나의 침공일인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혐의 구성 요건에 관해서는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성명은 명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이 아라비아 해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마무리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해군 훈련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시 주석은 20일부터 4일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진행된 해군 합동훈련에 러시아 해군 호위함 고르시코프 제독함과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 난닝함이 투입돼 공중수색과 해상 분열 등의 훈련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는 최근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인도양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18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앞서 파키스탄 수사당국은 여러 차례 칸 전 총리를 소환했지만 칸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칸 전 총리는 이달 초에도 법원의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집 밖에 나가기를 거부했으나 17일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이 칸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취소한 후 법정에 출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칸 전 총리는 재임 시절 받은 선물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칸 전 총리는 야당 정치인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올해는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WHO는 2023년 중으로 비상사태를 종식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하며 바이러스 대유행 단계가 끝나는 데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움 게브리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이 해제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도 우리가 계절 독감에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를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비상사태는 2021년 1월 선언된 이후 3년 넘게 유지돼 왔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